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같이 봅니다. 그가 낳은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좀 웃으시라니까 안 웃고. 여러분 이제 바깥에 나가시면 벽화를 그리시는 분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대구 미술협회에서 회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그려도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면서 볼 거라고 그래서 그 그림도 이거 그려도 되겠습니까? 교회 측에 물어보고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시면서 지난주에도요, 그 뜨거운 그 뙤약볕 가운데에서 밀짚모자 쓰고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마 그 그림을 그리는 걸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시원한 것 있으면 좀 드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마 그분들 중에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인사와 환영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수고 많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 6월 4일 강원도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무소속 황종국 후보와 또 무소속 윤승근 후보가 이게 표를 얻었는데요. 단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황종국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한 표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늘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의 장자가 바로 요셉이었죠. 이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야곱의 마음도 힘들었고 특별히 그의 아들 요셉은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로 사랑을 더 많이 쏟게 됩니다. 다른 10명의 아들보다도 요셉에게 더 사랑을 주고 그리고 기여워해주고 옷도 나머지 형들은 보통 옷을 입혔지만은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색깔이 있는 옷, 귀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에게서 요셉은 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으면요, 그것만큼 힘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것이죠. 근데 그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다가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은 20개에 팔려 나가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이 요셉을 형들은 악착같이 밀어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러니까 요셉의 하루하루의 삶이요, 절대로 즐거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늘 힘들고 외롭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동생을 형들이 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형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형들 중에는요, 요셉을 죽이자, 동생을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하는 형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요셉의 형들을 만나면 보복을 해야 되는,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죠. 더욱이 힘든 것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아버지 집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팔려가면서도 그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면요,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정신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것이죠. 아마 요셉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이 무서워서,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일단 경계부터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아마 화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화병이라는 말은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데 제때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속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생겨지는 병이 이 화병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무런 진단도 나오지 않는데 혼자서는 아파서 죽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숨을 쉬기도 힘듭니다. 희한하게 속도 아프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진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앞에서 식사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은 딱 맞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가는 바로 그 시간, 한 달 정도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놀라운 사실은요, 보디발의 집에 도착한 이 요셉이 노예 노릇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제일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제일 멋지게 말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야 되는 이 요셉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 보디발에게서 가장 큰 신임을 얻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팔려나갈 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형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시더니 딱 여기에서부터는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 그 한 달 정도 기간 속에 형들에게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요셉의 마음을 두드린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팔려가는 노예는요,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특별히 저녁에 텐트 속에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묶어놓고 그곳에서 자게 하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요셉, 이제 살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이 요셉이 캄캄한 밤에 묶여있는데 갑자기 눈에 별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그 지역의 하늘의 별은 지금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대구에서는 제가 별 외에는 거의, 이 달 외에는 거의 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 가면은 하늘에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그 빛이 납니다. 제가 그 밤에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특별히 광야에서, 사막에서는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셉이 묶여서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늘에서 반짝반짝 별이 비쳤습니다. 갑자기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꿈 중에 꿈을 두 개를 꾸었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자신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 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 꿈은 무엇입니까? 11개의 별이 형들이 내게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꿈, 그 꿈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 꿈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그 꿈은 무엇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팔려서 가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부르면서 울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느냐? 형들이 다 너에게 와서 절을 한다고 했던 그 꿈, 그 꿈을 내가 너에게 이제 이루어 줄 것이다. 지금 네가 애굽에 팔려가는 이것은 내가 보내는 것이다. 애굽에 팔려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요셉이요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집트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요, 요셉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때부터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얼굴과 표정과 말과 행동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을 쌍을 짓고 있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죠.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 뒤부터 바뀌었습니다. 울고 불고 억울해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합니까? 억울하고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그건 마음에 품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화병 걸리고 위장병 걸립니다. 대신에 그 억울한 내용을요,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울고 있으면요, 내 가슴 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뜻이 있어서 허락을 했다. 내가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도 그제서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생각을 해보면, 하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고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지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요셉은 마음을 고쳐먹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주인이 보니까요, 요셉이 분명히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서 돈을 받고 팔려왔을 텐데, 근데 이상합니다. 요셉이 얼굴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히려 찬송을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사연이 있을 텐데 그 사연 때문에 주눅들어서 그 사연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 사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쁨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게 집안 전체를 다 맡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그 모든 집을 다 맡긴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 그랬죠. 미친 사람입니다. 동침하자, 나와 더불어 동침하자. 암사탄이 역사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요셉의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신,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주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 자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한 가지 행해 주셨는데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날마다 눈치타고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요, 하나님께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셉에게 돌아온 결과는요, 감옥행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감옥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들어왔다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결과는요, 발이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데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이 삶을 보면요, 참 위기만 자꾸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억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예로 팔려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경외하며 섬기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기가 막혔죠. 근데 그때 들려온, 잔잔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어서 내가 너를 감옥에 보내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를 감옥에 보내었다. 뜻이 있어서 내가 너를 감옥에 보내었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감옥에 보내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요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내시는데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냥 이 말씀 한 말씀으로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었고 팔리게 했고 내가 너를 노예로 팔리게 했고 내가 너를 감옥에 보내었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팔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러분 보면 말씀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 속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냥 주눅이 들어서 죽을 쌍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웃으면서 삽니다. 그 얼굴이 펴져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길을 내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는 요셉은요 참 주변을 둘러보아도 덩그러니 혼자 놓여져 있는 감옥 아닙니까? 어디 한 곳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인생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감옥에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되어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의 얼굴이 사실 알죠. 간수장도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요셉이요 그 억울함 속에서도 기쁘게 얼굴이 펴져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불쌍히 여겨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감옥에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바로는 왕이죠. 왕의 술 관음장과 떡 관음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을 들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길은 하나도 펼쳐지는 것이 없는데 그곳에서 수종을 들게 해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이렇게 근심 어린 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해준 대로 떡 관음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관음장은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직이 되어 나가는 이 술 관음장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가는 그 술 관음장에게 요셉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요셉은 술 관음장이 그를 구해주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겠지.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간간 무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음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에 잘 섬겨주었고 꿈 해석도 잘 해주었는데 그 은인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복직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구해주기는 커녕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잊어버린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술 관음장이 그의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떡 관음장은 저렇게 죽은데 너는 어떻게 살아서 나왔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술 맡은 관음장은 맞아 그곳에 내가 이런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또 그 꿈을 해석을 해준 그 히브리 청년이 한 명 있었다고 그 이야기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술 관음장의 아내가 가만히 안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나왔냐고 아마 그의 아내에게요, 술 마던 관원장은 자초수정을 다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술 마던 관원장을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계속해서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다면요, 아마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그러한 순간에도 너는 나를 기대하라, 그걸 요셉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일이 꼬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술 관원장이 왜 나를 잊었습니까? 한탄하고 있을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참 속 뒤집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 꼬여만 가는데요, 이 마지막 이 순간에도 내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도대체 요셉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많이 참아오셨죠? 요셉처럼 꼬이는 인생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억울한 일만 당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을 지냈습니다. 또 바로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두 가지를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나일강에서 이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잠시 뒤에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소 14마리가 서로 막 마주대서 싸우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파리하고 흉한 소 7마리가요, 살찐 소 7마리를 뜯어먹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더니요, 그걸 다 뜯어먹는 것입니다. 원래 소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가 소를 뜯어먹는데 피를 튀기면서 그 순한 소가요, 그 소를, 나머지 소를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피를 흘리면서 소를 잡아먹는 광경을 한번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바로가 너무 무서워서 꿈을 깨웠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습니다. 참 보기 좋았죠. 그나마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또 나왔습니다. 바짝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는요, 그런데 그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요, 입을 벌려가지고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앞의 꿈보다도 더 기이하고 이상하고 두려운 꿈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꿈은요, 소가 소를 먹었죠. 그래도 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을 벌려서 피를 흘려가면서 소가 소를 먹었지만, 이번에는요, 입도 없는 이삭이 입을 벌려가지고 나머지 이삭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자연이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소가 소를 먹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숨었는데 바로 눈앞에 있던 식물이 갑자기 그 눈앞에서 입을 벌려가지고 나머지 식물을 먹어버리는, 삼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온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듯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가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의 이 왕조는요, 애굽의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 본토박이가 아닙니다. 애굽을 외부에서 점령을 해서 와서 형성을 했던 왕조가 바로 이 힉소스 왕조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삼았던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는요, 늘 걱정이 있었는데 본토박이, 이 이집트 본토인들이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점령을 하면은 다시금 일어서면은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가 꾸었던 꿈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한 민족이 일어나서 강한 민족을 삼켜버리는 꿈이죠. 이집트 본토 바기가 일어나서 힉소스 왕조를 집어삼키는 이러한 해석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꿈을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꿈을 해석을 해주었던 바로 그 청년. 이 상황에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요셉이 극적으로 이집트 왕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갔던 것도, 노예로 팔려갔던 것도,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던 것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것도 다 연출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이었고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것을 허용을 하셨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와 같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요 바로 이 시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달려오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가도록 마지막 그 한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에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에 형통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시 같은 이웃을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나를 찌르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를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매여버리면은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이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라. 사람 기대하면 망한다. 사람 기대하면 일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기대하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앞으로 7년 환란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7년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또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교통이 빨라질 것이다.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다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지식이요. 지식의 바다라고 그러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재난,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홍수들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유럽과 중국이 물에 잠겼는데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온도가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요,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현상들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대환란도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환란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즉, 그 위기, 대환란 속에서도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제시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 순간이고 환란이 다가온 순간입니다. 앞으로 자연현상들은요,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더 많이 악해져 갈 것입니다. 힘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을 피할 수 있는, 능히 피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아무나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만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죠. 언제까지나 내 인생이 눌려서만 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전이 있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대환란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 훈련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애굽의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즐겨하게 도와주옵시며 죄악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